그리스가 12일 자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위협을 제기한 터키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니코스 덴디아스 그리스 외무장관은 이날 유럽연합 EU 외무장관 회의 참석자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키 측의 위협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덴디아스 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이 그리스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제적인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식 태도는 나토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는 모두 나토 회원국이지만 천연가스 자원과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11일 터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타이푼 제작을 시작했다며 이 미사일이 그리스를 겁먹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리스가 미국 등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려 한다면 터키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며 당연히 이거 트위프는 그리스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지난주 에게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그리스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비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권유린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자국관리 2명에 대한 제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는 내정 간섭이자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국제 반부패의 날을 맞아 2016년부터 작년까지 티베트 자치구 당서기를 지낸 오잉제 씨와 고위 공안 담당 관리인 장홍보 씨가 티베트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 안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며 제재했습니다. 그러나 왕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며 소위 제재라는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가 중미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며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매번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할 권리가 없으며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 고위 관계자 4명이 카타르에서 현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일 기소됐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유럽의회 관계자 4명이 범죄 조직과 돈 세탁, 부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의 일환으로 9일 브리텍의 주택 16곳을 수색해 60만 유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기소된 4명 가운데 1명은 그리스 국적의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이탈리아 국적으로 이들은 카타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정부 관리는 보도된 의혹과 카타르 정부를 연관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고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즉각 카일리 씨의 직무를 정지했고 그리스는 그의 국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 국가들은 일제히 유럽의회의 신뢰성이 타격을 입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얀 리바부스키 체코 외무장관은 부패는 어떤 것이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일리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카타르를 노동권의 선두주자라며 카타르를 비방하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2022 월드컵 주최국인 카타르는 이주 노동자 수천 명의 희생과 노동 착취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12일 또다시 반정부 시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산하 마잔통신은 마지드레자 나나바르드가 오늘 아침 시아파의 성지인 마샤드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나나바르드가 보안대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신과의 전쟁을 수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도 나나바르드의 사형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바시지 의용군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바시지 의용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해왔습니다.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자를 처형한 것은 이번이 일주일 새 두 번째로 지난 8일에도 20대 남성 모셴 스카리를 사형에 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호.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 10곳에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지원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며 세계 인권 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요일 북한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남과 황해도는 오후부터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와 평북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눈이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황해도는 아침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로 이겠습니다. 평양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 10곳에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 국경경비총국과 북한 정권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와 거래한 북한, 또 인도 국적자와 중국, 싱가포르 회사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개인 2명과 기관 8곳에 대한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먼저 북중, 북러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국경경비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과 고문, 기타 인권침해와 학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떠나는 여정은 특히 위험하다면서 이는 여러 북한 주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지뢰와 조준 사격 명령을 포함한 엄격한 국경 통제를 통해 탈출을 좌절시키려는 국경경비총국 등 국가안보기관의 노력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권 혹은 노동당의 기관이나 기구 혹은 통제 대상을 사유로 국경경비총국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는 북한 정권의 애니메이션 회사 조선 4.26 아동 영화 촬영소와 연관된 개인과 기관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개인의 경우 아동 영화 촬영소의 프랑스 파리 지부 대표인 김명철과 아동 영화 촬영소와 계약을 맺은 인도인 디팍 자드하브 등 두 명이 제재됐습니다. 또 기관은 중국 본토와 홍콩 등지에서 운영 중인 에버레스팅 엠파이어 유한 회사와 텐팡 홀딩스, 옌청 3라인 원포인트 애니메이션, 취안저우 이양진 수출입 무역회사, 푸젠 난안 수출입회사, 그리고 각각 싱가포르와 러시아에 소재지를 둔 펀사가와 키노아티스 등 7곳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김명철이 아동영화 촬영소와 계약을 맺은 유럽 회사들의 미지급금을 회수하는 등 아동영화 촬영소의 금전 거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버레스팅 엠파이어 유한 회사 등도 아동영화 촬영소와 금전 거래를 함에 따라 제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펀사가의 관리자인 자드하브는 아동영화 촬영소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취안저우 이양진 수출입 무역회사 등의 대금을 대신 지급한 혐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자드하브와 펀사가가 각각 15,000달러와 5만달러를 아동영화 촬영소에 보냈으며 또 다른 제재 대상 기업인 키노아티스는 아동영화 촬영소와 연결된 푸젠 난안 수출입회사에 1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자국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아동영화 촬영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대상인 아동영화 촬영소와 직접 거래하거나 이를 도운 개인과 기관이 추가 제재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이외에도 러시아와 이란, 벨라루스 등에서 행해진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이날 발표한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제재는 40건 이상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티베트 자치군의 종교적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중국의 자의적 구금과 신체적 학대를 막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망명 희망자들을 학대하며 정권 수익 창출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북한 정권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봉쇄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구호물품과 구호요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원칙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도주의 지원 제공 목적에 국제사회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백신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구호품의 제공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달성의 진전과 인도주의 지원을 별개의 문제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방역 조치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항공과 선박들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는 등 극단적으로 엄격한 코로나 대응책을 시행했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 유엔 기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하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인도주의 구호품이 도달하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범 관행과 일치하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감시와 평가, 접근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모든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은 VOA에 검증을 위한 국제 직원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북한 해커 집단이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확산하려 시도한 사건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 정보기관들의 2022 연례 위협 평가에 따르면 북한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민첩한 간첩 행위, 사이버 범죄, 공격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은밀성과 대담한 행동의 역사를 감안하면 북한 정부는 사이버 기습을 감행하기 유리한 조건에 있다며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동맹 및 협력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 지원 단체들이 제재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현재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9일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인도 지원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의 26645를 채택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인도의 루치라 캄보즈 주 유엔 대사는 결의 26645가 찬성 14 반대 0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Will those in favor of the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S/2022/925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유엔의 제재 체제 속 인도주의를 주제로 한 결의 26645는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 지원 사업가나 단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재 대상국의 지체 없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자금 동결 조치 등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 등을 즉각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아일랜드와 함께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미국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엔의 제재 체제가 인도주의 단체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o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field. To be clear, this is not related to the merits of the sanctions themselves.
퍼갈 마이튼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아일랜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모든 나라에 차별 없이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의 채택은 유엔 제재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튼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제재가 인도 지원 단체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합법적인 인도적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각국의 독자 제재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직면한 최대 법적 정치적 위험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닌 늘어나고 있는 독자 제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664호에 담긴 인도주의 정신을 유지하고 안보리 틀을 벗어난 독자 제재 부과를 최대한 빨리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탈레반과 결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으로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외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ve always provided mechanisms for gett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DPRK.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항상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해왔다며 인도적 지원의 장애물은 제재 체제가 아니라 북한 정부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무기가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막는 궁극적인 안전장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9일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전략사령부의 주요 도전으로 지목하고 이들의 핵전력 증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oday, STRATCOM faces new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is on the verge of a new phase.
오스틴 장관은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오펏 공군기지에서 열린 전략사령관 이취임식 연설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두 주요 핵 강대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대면하는 새로운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핵전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며 다양화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이유 없는 전쟁을 계속함에 따라 전 세계는 푸틴이 매우 무책임하게 핵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들은 도발적인 행동을 피하고 확산 위험을 낮추며 긴장 고조와 핵 전쟁을 방지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사령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 보유국들의 위협에 맞서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 국방부가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B-21 레이더를 공개하고 새로운 컬럼비아급 잠수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예로 들며 전략사령부가 핵무기 삼축체계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TRATCOM is leading the push to modernize our nuclear triad. You know, a week ago I was in California to unveil.
오스틴 장관은 또 전략사령부는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무기가 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막는 궁극적인 안전장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핵 억지력을 통합해야 한다며 이런 통합은 분쟁과 파멸을 예방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전쟁이 초래하는 위험을 차단하는 데 억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 등을 통해 핵무기의 국제적 역할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핵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외교를 우선순위에 두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가 최근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가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존중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8일 북한이 이틀 연속 포사격을 감행한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문에 캐나다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 국민들과 함께 굳건히 서 있고 안정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결의를 강조하는 지속적인 핵활동의 증거와 함께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이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존중하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캐나다군은 네온 작전을 통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는 등 단독 및 다국적 작전을 통해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주창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남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곳입니다. 북한군은 앞서 5일에도 미한 군사훈련을 구실로 130여 발의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동해와 서해상 완충구역에 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입증하는 시점엔 한국에 대한 핵 보호 태세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미국 전직 고위 관리가 제안했습니다.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정밀 타격은 북한의 도발이 무기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공격으로 확대될 때만 가능한데 그런 공격이 임박한 순간엔 정당화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꾸준히 제기되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선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중국 압박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면서 워싱턴의 부정적인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9일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대북정책을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기록적으로 많은 63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상황인데 과연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It is effective in that it is prudent. I think that those two words have to be put together. Kurt Campbell is
신중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트 캠벨 조정관은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의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시스템과 핵무기 진전 노력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만 보인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해진 목표는 움직이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계획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와 부시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클린턴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그 정도의 열정을 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최근까지도 북한 핵과 미사일, 이란 무기 개발, 난민, 테러주의, 인신매매 등을 각각 개별 사안으로 다뤘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현재 강대국 간 경쟁 혹은 전략적 경쟁 속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개별 현안을 그 맥락 속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 자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책 전반에서 북한에 가까운 협력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죠. 따라서 별로 효율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신중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최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랩슨 대사대리님, 캠벨 조정관은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확실히 보조를 맞추는 것이 최상의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남은 선택은 동맹과 협력하는 것뿐인가요? 지난 30년간 북한을 다루면서 동맹과 협력하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요.
Well, it's not the only option, but it's certainly the most important option, and I believ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gone into overdrive.
미국에게 유일한 선택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역내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행히도 북한 정권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무기 실험을 진행하는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북한의 실험을 막거나 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실험을 넘어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면서 이 정책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핵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건데 비핵화 정책을 왜 추진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제프리 부보좌관님,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과연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전제인가요?
Let me get back to the question you just posed to Mr. Report, and he would know this better than me, and he deserves some of the credit.
앞서 랩슨 전 대사 대리에게 한 질문을 언급하겠습니다. 부시 정부 때와 비교해 바이든 정부는 다양하고도 중요한 전략적 문제와 안보 문제,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이 포함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문제에서 동맹들과 확실한 보조를 맞추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세 나라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대북 정책의 대안을 생각하다가 지렁이가 가득 찬 통조림을 딸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양보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핵 개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북한을 훨씬 넘어 중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시리아 담당 특사로 부임하시기 몇 달 전 미국, 영국, 프랑스는 시리아 내 화학무기 시설들의 미사일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을 고려하기도 했죠. 지금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이 가능한가요?
It is viable only as a deterrent to some aggressive.
북한이 무기 실험을 넘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억제하는 차원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와는 관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엄청난 포격 능력과 단거리 재래식 미사일로 국경에서 멀지 않은 서울에 공격을 퍼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건 북한의 이 같은 재래식 보복 공격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실험시설을 모두 제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실히 수만 개의 대포와 로켓포를 모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보복 위협입니다. 따라서 나는 트럼프 정부가 그랬듯이 코피 작전 가능성을 배제할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북한의 한국 공격이 임박한 발사의 왼편 순간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I think it could be. I don't have the latest insight into what.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는 최신 작전 계획을 알지 못하고 만일 안다고 해도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작전 계획과 상관없이 진행자가 언급한 것은 매우 실질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제2의 진주만 공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랩센 대사대리님,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톡에 출연해 외교를 통해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권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고 이란보다 북한이 어떤 의미에선 정권교체가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요?
Well, certainly we don't have a policy advocating regime change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우리가 정권 교체를 옹호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다양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북한 내부로 유입되고 국민 인식이 높아져 정권 교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BOA 방송도 북한으로 송출되죠. 이 방송이 북한 주민이나 특정 엘리트가 눈을 뜨고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이후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미국이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것은 한국과 영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게 만들어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ve worked closely with John Bolton and he's never seen a problem that he doesn't feel can be solved by regime change.
나도 존 볼튼 보좌관과 긴밀하게 일했는데 그는 모든 문제를 정권 교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은 백악관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 일할 때도 성공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정권 교체에 관여했는데 정권 교체는 정책적 선택지가 아닙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불러오지도 않을 뿐더러 정권 교체가 행정부의 목적도 아닙니다. 나는 좀 냉소적인 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현재 시위가 한창인 이란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가체제를 완전히 바꾸자는 것은 볼튼 전 보좌관과 같은 소수의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행정부는 모르는 악마보다는 아는 악마와 공존하려 합니다.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VOA와 미국 정부, 일본과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죠. 김정은과 그의 정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북한이 무너져 수십 개의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이 누군가의 수중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미국 정부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효한 지도부가 없는 국가에서 핵무기 통제가 느슨해지는 상황을 중국도 못마땅해하거나 불투명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시리아 담당 특사를 지내시던 2019년 미군은 시리아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인들의 70%는 자체 핵무장을 원합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핵 전력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First of all, a correction. President Trump ordered twice the withdrawal of U.S.
우선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의 미군 철수를 두 번 명령했지만 미군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미국은 다른 합리적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군사 배치와 전쟁 위험을 검토하고 다양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군 철수 문제를 깊이 살펴보면 놀라게 됩니다. 임무를 달성하지 않고 철수한 곳은 아프가니스탄이 유일하죠. 1972년에서 73년 무렵 베트남전에서 철수했을 때도 우리는 기본적인 임무를 달성했죠. 따라서 미국의 철수 기록은 아주 적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방위 공약을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국 영토를 타격할 실질적인 능력을 개발하게 되면 공격에 직면한 동맹에 핵보호를 제공하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나는 아직 북한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냉전 시대 유럽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해야 했죠. 따라서 북한이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의 전반적인 군사 태세를 약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한적이지만 꽤 효과적인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할 핵탄두 탑재 ICBM 능력을 북한이 갖게 됐다고 확신한다면 그때는 한국과 진지한 대화를 할 때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하지만 북한은 이미 올해 ICBM을 8번 실험했고 대부분 성공했는데요.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successful and accurate and the degree to which they
ICBM 실험의 성공 수준, 정확도, 핵탄두 소용화는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성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북한이 ICBM을 완성하는 날을 우리가 회피하진 않겠지만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랩슨 대사대리님, 덧붙이실 말씀이 있나요?
The survey of the Korean public which seems to suggest that the public overwhelming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핵무기 획득을 원한다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이란 건데요. 여론조사를 행할 때 실제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한국이 핵무기 보유의 길을 갈 때 어떤 대가를 치를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종합적인 내용의 설문조사 질문을 던졌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핵을 가지면 동맹이 희생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요.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이 핵 개발의 길에 들어서면 이한 동맹이 매우 거북해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동맹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ut again, looking at our experience over many decades in Europe where I was a soldier,
미국이 수십 년간 유럽에서 겪었던 경험에 비춰보면 미국이 동맹에 핵무기를 넘기지 않고도 핵 억지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토 동맹에는 이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협력국들에 대한 핵공격과 재래식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핵태세를 취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밀사항이고 일부는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마지막 남은 관문인 하원을 통과해 연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서 승인된 지 약 5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겁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7월 외교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마지막 남은 의회의 관문인 하원을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됩니다. 올해 의회의 의정활동일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안은 이 기간 내에 하원을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117대 회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열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됩니다. 하원에선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지난 3월 공동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탈북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새로 담겼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악용 실태와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전달 방안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돼 연장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도 비공개 방식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내년엔 안보리가 공개 방식으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의제외 토의 사항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논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1개 나라는 이날 회의에 앞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매년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하다며 최악의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s we celebrate and enjoy our inalienable rights each year, it is important we call out
그러면서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학대는 잘 기록돼 있다며 전체주의 정권인 북한이 1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뒀다는 여러 보고가 있고 이들은 그곳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즉결 처형, 기아, 젠더 기반 폭력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이러한 인권 유린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면서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지 않은 일반 주민들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심지어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자원을 무기 개발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untry's repressive political climate allows a coercive system of governance that diverts resources.
그러면서 국내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노동도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히고 이제 안보리는 이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내년엔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첫 공개 방식의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족수에서 한 개 나라가 부족한 8개 국가만이 찬성해 처음으로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북한인권회의는 2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유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난해에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날 안보리 북한 인권 논의는 역대 7번째지만 동시에 5년 연속 공개 방식으로 열리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선 약식 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ll human beings, and I quote, all human beings. That noble document declares in its very first.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세계 인권 선언 1조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그 정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고유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2,500만 북한 주민에 대한 소리 없는 탄압은 매우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일 탈북민 청년과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 정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과 자유, 안전이라는 기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증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된 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의 비전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대신해 뷰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북한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75년간 여성, 어린이, 청년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등 수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진전은 고르지 못했고 북한 같은 일부 지역에선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열악하다며 서울사무소와 다른 많은 단체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점이 매우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기계나 시스템을 의미하는 블랙박스에 비유하며 더 나쁜 건 코로나 봉쇄 이후 현재 상황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블랙박스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밀한 조사나 투명성이 없을 경우 인권 침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며 세계인권선언의 비전이 북한에선 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폴커 트루크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올해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모든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 선언이 대표하는 국제 가치와 합의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1일 세계인권의 날로 제정해 해마다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 보편적인 규범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들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포고문을 통해 인권 주간을 선포하고 인권은 미국 건국의 핵심으로 미국은 억압과 불의에 맞서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항상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의 날과 인권 주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고유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신성한 생각을 기억하고 재확인한다며 자신은 인권보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투르크 유엔인권 최고 대표는 7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인권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a miraculous text. At a time when the world emerged from cataclysmic events.
투르크 최고 대표는 전 세계가 재앙적 아픔에서 벗어나던 시기에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명시하고 모든 사람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을 7년 연속 인권 우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가 유지되며 부정적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또다시 인권 우선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인권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꼽히는 국가를 뜻하는 인권 우선국을 분류해왔습니다. 북한은 첫 해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인권 우선국에 포함됐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버마,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모두 31개 나라가 인권 우선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에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자신들의 인권 침해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보고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국경 봉쇄와 내부 이동 제한 조치가 지난해 내내 유지되면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조치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 유엔 인권기구와 지원단체의 지원 배분 활동이 받은 심각한 영향과 관계자들이 철수하게 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과 언론 자유지수 최하위국으로 지목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원칙적으로 북한 헌법은 표현, 종교, 신념, 언론, 결사, 평화적 시위 등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 중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도 계속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른 조치도 지속해서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지난해 다자간 포럼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논의했으며 영국은 생각이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를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서 영국은 북한 정부의 코로나 억제 조치가 균형 있게 취해지고 주민의 자유를 추가로 제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이 결의안은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상기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제한 없는 현장 방문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와 관여하기 위해 양자 관계를 계속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 임시 폐쇄와 국경 통제와 입국 제한으로 인해 원활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과 유엔의 인권 관계자들과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특히 다자적 포럼을 활용해 유엔 인권 관계자들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이들의 제한 없는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제정된 국제인권제재체제에 따른 인권 관련 독자제재 활용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건이 허락하면 대사관 인력을 평양에 복귀시키고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 사이에서 더 많은 관여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이 의회의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고령이 되면서 상봉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8일 성명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의회의 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에서 한국전의 여파 속에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나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계속 떨어져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이해하고 크게 공감한다며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의회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봉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초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어 1년 넘게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은 지난 7일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포함되면서 연내 발효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은 물론 한국 정부와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추진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측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의 협의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 등에 담긴 새 국방수권 법안은 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상원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연내 발효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6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5미터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예상되고 안주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영하 1도, 남포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3도, 신의주 아침 영하 4도, 낮 영하 3도, 구성 아침 영하 11도, 영하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까지 오르고요. 강계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7도, 희천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가끔 눈이 지나가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2도, 용현은 아침 영하 2도, 낮 3도까지 오르고요. 개성 아침 영하 3도, 낮 2도, 사리원 아침 영하 4도, 낮 1도, 신계 아침 영하 5도, 낮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2도, 낮 3도, 심포 아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2도, 장전은 아침 0도로 시작해서 낮에 5도까지 오르고요. 평강은 아침 영하 7도, 낮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도, 낮 8도, 장진 아침 영하 15도로 시작해서 낮에 영하 3도까지 오르고요. 청진 아침 영하 4도, 낮 5도, 김책 아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 동해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동해북부 먼바다는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낍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 1에서 3.5미터, 먼바다는 1.5에서 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권유린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자국관리 2명에 대한 제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는 내정 간섭이자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국제 반부패의 날을 맞아 2016년부터 작년까지 티베트 자치구 당서기를 지낸 오잉제 씨와 고위 공안 담당 관리인 장홍보 씨가 티베트 소수인족에 대한 사회안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며 제재했습니다. 그러나 왕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며 소위 제재라는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미국의 제재가 중미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며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매번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할 권리가 없으며 세계 경찰 역할을 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가 12일 자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위협을 제기한 터키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니코스 덴디아스 그리스 외무장관은 이날 유럽연합 EU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키 측의 위협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덴디아스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이 그리스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제적인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식 태도는 나토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는 모두 나토 회원국이지만 천연가스 자원과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11일 터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타이푼 제작을 시작했다며 이 미사일이 그리스를 겁먹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리스가 미국 등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려 한다면 터키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며 당연히 타이푼은 그리스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지난주 에게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그리스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비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 고위관계자 4명이 카타르에서 현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일 기소됐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유럽의회 관계자 4명이 범죄 조직과 돈 세탁, 부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의 일환으로 9일 주택 16곳을 수색해 60만 유로, 미화 약 63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기소된 4명 가운데 1명은 그리스 국적의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이탈리아 국적으로 이들은 카타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정부 관리는 보도된 의혹과 카타르 정부를 연관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고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즉각 카일리 씨의 직무를 정지했고 그리스는 그의 국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 국가들은 일제히 의회의 신뢰성이 타격을 입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장관은 부패는 어느 것이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일리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카타르를 노동권의 선두주자라며 카타르를 비방하는 다른 나라들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2022 월드컵 주최국인 카타르는 이주 노동자 수천 명의 희생과 노동 착취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12일 또다시 반정부 시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산하 미잔통신은 마지드레자 라나바르시 씨가 오늘 아침 시아파의 성지인 마샤드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라나바르드가 보안대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신과의 전쟁을 수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방관형 바르스 통신도 라나바르드의 사형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바시즈 의용군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바시즈 의용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